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3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무려 19년 연속 채택된 만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유엔은 현지 시간 23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는데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이 된 겁니다.
예.
2016년 31차 회의 때부터는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20년 가까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번 결의안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요. 예년과 비슷하게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다만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해서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예.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네, 한편 북한 당국의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도 좀 담겼다고요?
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 인근에서 과도한 무력 행위를 일삼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는 마크 캐쉐이어 주 제네바 미국 대표부 대사 대리가 지난 11일에 화상으로 열린 유엔 정기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국경에서 사살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지적인 겁니다.
네.
지난해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도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셈입니다. 이외에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가 됐고요. 미 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또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국군 포로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미송환된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의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의 포로가 된 국군 장병은 19,0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 정부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부터 1964년까지 군사정전위를 통해서 북한에 송환되지 않는 포로들의 송환과 북측의 해명을 9차례나 요구했지만 매번 거부를 당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그 후손들에 대한 적합한 처우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송환되지 못한 국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나 보네요.
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달 발표한 국군 포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그 후손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북한 탄광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군 포로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광산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결의안은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달라 이런 요청이 제기된 셈이죠.
자, 6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건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 남북대화 재개 같은 여러 상황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인권 문제만큼은 좀 별도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반면에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바로 복귀를 했고요.
예.
그 직후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유럽연합 역시 최근에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서 북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커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 세계적인 인종차별이나 증오범죄 문제도 그렇고 인권에 대한 이슈가 유난히 많은 요즘인 것 같아요.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매일 순간순간 우리 모두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